사무엘이 나이 들고 늙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직무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죠.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지내면서 무엇 하나 백성들에게 흠잡을 만한 것,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무엘인데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이 불의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나이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독특한 나라예요. 사실 이 건국 초기 때부터 왕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뭐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입다 같이 민족적 규모의 군대가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조직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방 국가들은 왕이 나서서 마치 전쟁의 총사령관처럼 이 왕이 나서서 지휘하고 통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 강력한 이 왕정 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앞장세워서 이방 국가들이 부국 강병을 이뤄가는 것을 보니까 아,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서 그 이방 국가들의 왕정 통치를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아들들의 타락을 빌미 삼아서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셈은 열방처럼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들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무엘이 볼때 기쁜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가시적인 왕을 통해서 그들의 국가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참왕 되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들의 참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나이가 어린 이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안전과 또 어떠한 평화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부모 밑에 있으면 자녀를 보호하고 또그 자녀를 먹여 살리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 인생의 어떤 안정과 보장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삶의 안전,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보호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요즘같이 뭐 코로나나 전쟁이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의 이 삶의 불안정 지수가 막 급격히 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친히 우리를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러한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보장을 원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민족들이 그 왕권을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가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뺏어가는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부정적인 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왕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타고 가야 될 말도 관리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왕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되죠. 병사가 되어야 되죠. 왕이 먹을 것을 위해서 밭을 가고 추수하는 그런 농부가 되어야 되죠. 왕을 위해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어야 되죠. 왕이 먹을 포도 올리브 관리하는 과수원 지기가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왕의 종,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정 국가가 된다면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왕의 종,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실 왕이 없을 이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근데 왕을 세우고 나면 세금도 여기 보면 11조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세금이 무려 10%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자유도 주시고 세금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국가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굳이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 너희가 결국 왕의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방 민족처럼 아, 왕만 세우면 우리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겠지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는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그 길로 강제로 끌고 가진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주는 복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은혜를 알려주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예배하게 하진 않으시고요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경고하시지만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유를 주님은 그것을 빼앗지는 않으셨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것을 고집하여서 결국은 인간 왕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그리고 국가로 세우시면서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 나라들과는 좀 다른, 좀 그 살아가는 원리가 다른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름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을 닮음을 선택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그 다름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 나라들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요 분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닮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불안한 것이 갈수록 가증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뭐 변종도 나오고 있고요.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 또 살림살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등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기대어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를 원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삶 속에 찾아왔던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의지하거나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기대어 살아가려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요소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의지할수록 우리 인생이 불안해지고 사람을 의지할수록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평화, 참된 안정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요즘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그 누구, 그 무엇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 각 사람 마음에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괴로움이 있고 또 우리만이 알고 있는 삶의 걱정거리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해결해보고자 하지만 하나님,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물질이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할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토닥여주시며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